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이 합리적 기간에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장관은 28일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해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 포괄적인 핵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운다면 협상 마감 시간이 따로 없더라도 합의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27일 이란 정부가 만일 군사기지를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유엔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를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주 어떤 합의하에서도 이란 군시설에 대한 사찰이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유엔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지난달 2일 핵협상을 위한 잠정 기본 틀에는 합의했지만 일부 현안들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의 최종 협상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28일 수니파 이슬람 무장반군 ISIL과 싸우고 있는 이라크 군에 대한 훈련과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카터 장관의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ISIL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인접한 안바르 주도 라마디를 장악한 것은 유능한 지상협력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이후 이라크에 공습을 가해왔지만 지상군 파견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카터 장관은 이라크군이 라마디에 대한 통제권을 뺏긴 뒤 현지 정부군과의 전투 의지에 회의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28일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쟁을 겪은 아프간을 돕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탈레반의 공격이 증가하고 아프간 당국이 무장단체와 비밀회담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에 뒤이어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중국의 중재로 아프간 당국과 무장단체 사이의 회담이 중국 북서부 도시 우르무치에서 열렸고 파키스탄의 정보기관이 측면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의 주요 축구협회 두 곳이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다섯 번째 도전하고 있는 제프 블라터 현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FIFA 고위 간부 등 14명을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등 47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국제축구대회 판촉권 등 이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스포츠 업체 대표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축구연맹의 미첼 플라티니 회장은 최근 블라터 FIFA 회장을 만나 사임할 것을 충고했다며 블라터 회장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축구협회도 블라터 회장에게 죄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가 물러나야 할 때라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29일 실시되는 FIFA 회장 선거에는 블라터 현 회장과 요르단의 알리 빈 알 후세인 왕자가 후보로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가톨릭 교회는 28일 오는 6월 선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주 동안 계속된 정치적 불안에 따른 것입니다. 부룬디 가톨릭 주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들이 위원회에서 사임하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코끼리 밀렵이 성행하면서 코끼리 숫자가 5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편 우간다에서는 강력한 반밀렵 조치들로 인해 코끼리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렵꾼들은 특히 중국의 상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아프리카에는 코끼리 수만 마리를 죽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들과 각국 정부들은 코끼리 개체 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5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저희 방송국 1층에 내려가 보면은요, 이 벽에 동판으로 찍어낸 듯 보이는 흑백 인물 사진이 여러 점 걸려 있습니다.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기자들의 얼굴인데요. 분쟁 지역에 나간 TV 기자들은 현지 상황을 그대로 전합니다. 시청자들은 현지 상황과 함께 기자들의 안전도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분쟁 지역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테러 단체에 납치돼서 희생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악명 높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게 붙잡혀서 공개적으로 참수된 미국인 제임스 폴리 기자가 있었죠. 시리아 분쟁 지역에서 지난 8월에 사망했습니다. 소트로프라는 이름의 기자도 미국인 기자도 같은 운명이었죠. 이들 말고도 지난 8년 동안 분쟁 지역에서 취재 중 사망한 언론이 27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바로 어제 미 동부 뉴욕시 유엔 본부에서 의미 있는 결의안이 채택했더군요. 언론인 보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데요. 목적은 유엔 회원국들이 언론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내용은 분쟁 지역에 억류된 언론인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해야 한다. 또 언론 종사자들의 안전이 테러 분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심각한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의안은요, 언론인의 활동이 현지 민간인을 보호하고 또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박영석 기자와 떠나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5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소나기 내릴 전망인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에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것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8도, 낮 최고 16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평양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17도에서 26도 기온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흐리겠고 12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 많겠고요. 17도에서 3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과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 주회가 사형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끝으로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지 파타키 전 뉴욕주 주지사가요,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네요.
예,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이 대통령 선거 출마 소식을 알렸는데요. 파타키 전 주지사는 28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린 약 4분짜리 동영상에서 자신이 뉴욕주 주지사로 재임했을 당시의 업적과 특히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보여줬던 지도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열된 미국 사회를 다시 하나로 이끌 지도자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파타키 전 주지사는 이어서 뉴햄프셔주 엑세터에서 공식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네. 자, 그럼 조지 파타키 후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죠.
예, 올해 69살의 조지 파타키 후보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뉴욕주 주지사를 3번이나 연임한 인물입니다.
네.
예, 뉴욕에서 나고 자란 뉴욕 토박인데요. 헝가리 이민자 아버지와 이탈리아와 아일랜드계 혼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런 출신 배경은 뉴욕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파타키 전 주지사가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첫 승리를 했을 때 당시에 이 정계에 큰 돌풍을 일으켰었죠.
예, 맞습니다. 이 1994년 중간 선거에서 이 주지사 경력 3선의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마리오 쿠오모 당시에 뉴욕주 주지사를 누르고 이 당선된 것 자체도 이변이었는데요.
네.
예, 더구나 이 줄곧 민주당의 아성으로 여겨져온 뉴욕에서 이 민주당 현역 주지사를 누르고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탄생한 것 역시 정계의 큰 화제였습니다.
네, 이 파타키 전 주지사가요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이 발생했을 당시에 뉴욕주 주지사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죠.
네.
예, 세계 무역 센터가 붕괴되는 충격을 겪은 이 뉴욕시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루돌프 줄리안이 뉴욕시 시장만큼 이 언론의 조명이나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이 파타키 전 주지사 역시 뉴욕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예, 파타키 전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주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타키 전 주지사는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번번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어 왔었죠.
예, 파타키 전 주지사가 2006년 이 주지사직에서 물러난 후 두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예, 파타키 전 주지사는 2008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모두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선거가 치러지게 될 주에서 약간의 선거운동 비슷한 걸 하긴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본격적으로 실제 경선에 나서진 않았고요. 때문에 파타키 전 주지사의 이번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놓고도 그동안 회의적인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 파타키 후보의 정치 성향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 내에서 중도 온건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정책에 있어서 이 공화당 지도부의 정책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으로 낙태를 지지하고 있고요. 또 주지사 시절에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지했었습니다.
네.
예, 때문에 이 오는 대선 앞두고 정통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지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가 하면 미국 지상군의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한 명입니다. 파타키 후보는 지난주에 이슬람 순위파 급진 무장단체인 ISI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미국 지상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대권에 도전한다고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요. 승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선거를 치르자면 우선 막대한 선거 자금이 필요한데요.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이 파타키 전 주지사가 선거 자금을 모으기 쉽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예, 또 파타키 전 주지사는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 가운데 한 명이고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보다도 두 살 더 많은데요. 이런 점도 약점으로 작용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전국적인 토론 자격을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뭐 아닌 게 아니라 공화당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후보 토론 참가 자격까지 또 제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현재 공화당에서는 이 파타키 전 주지사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의 후보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하자 미국 팍스 텔레비전의 경우는 오는 8월에 있을 첫 TV 토론 참여 후보를 1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10위 안에 둔 후보만 초대한다는 건데요. 이 토론회에 나서려면 파타키 후보 역시 적어도 10위 안에는 들어야 합니다.
네. 자, 현재까지 공화당 후보들 중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 누구누군가요?
예,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랜드폴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있고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레 패커드 최고 경영자,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 박사, 그리고 바로 지난 수요일에 출마를 선언한 릭 센트럼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까지 모두 8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은 후보군도 있죠.
예,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강력한 출마 후보들입니다.
네, 정말 많은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데요. 네. 이들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예, 커네티컷주 퀴니피엑 대학교가 28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많은 후보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뚜렷한 선두주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엑 대학교가 지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1,711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네.
예, 제프 씨 전 주지사와 마이크 허커비 전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벤 카슨 박사 이렇게 5명이 각각 10% 정도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랜드폴 상원 의원이 7%,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네요.
예, 네브라스카주의회가 27일 사형제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30대 반대 19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예, 이로써 네브라스카주는 미국에서 사형을 폐지한 19번째 주가 됐습니다.
네. 앞서 이 피트 리켓츠 네브라스카 주지사가요, 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요.
예, 피트 리켓츠 주지사는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형제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 사형제 폐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28일 의회에서 49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30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결국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네브라스카 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네브라스카 주에는 올 들어 3번이나 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예, 하지만 번번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습니다. 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30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막판에 주지사 쪽으로 돌아서면서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 사실 네브라스카 주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건 4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예, 사형제를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사형제가 비효율적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요. 또 종교적이나 도덕적 이유를 들어서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예, 물론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네브라스카 주의회의 사형제 폐지가 정치적 움직임이라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사람의 의사를 다 대변하진 않는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소도시나 시골같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곳의 주민들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범죄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 범죄자들이 평생 교도소에 지내는 데 드는 경비로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아, 많은 미국인들이요, 은퇴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예,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27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성인 근로자 10명 중에 3명은 은퇴를 위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설문조사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예,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5,800여 명의 성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네.
예, 응답자의 31%가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이나 연금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미국의 노후연금은 북한의 연로연금과 비슷한데요.
네.
예,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모아두는 돈을 말합니다.
네. 이 빨리 은퇴해서 일하지 않고 편히 쉬고 싶다는 게 많은 직장인들의 희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은퇴를 하기 어렵겠네요.
예, 나이가 들어도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해야겠죠.
네.
예,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은퇴할 계획이 없고 할 수 있는 한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연간 가계 수입이 4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55%가 은퇴할 계획이 전혀 없고요. 할 수 있는 한 일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예, 또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저축한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사람들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는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은퇴 이후를 준비해서 저축이나 연금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축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어떤 것을 팔지 않고 비상경비로 400달러 정도도 쓸 수 없는 처지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또 밝게 보고 있다고요?
예, 지난 2013년도 조사한 것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건데요.
네.
예, 응답자의 65%가 경제적으로 괜찮다거나 사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때보다는 3%가 증가한 겁니다.
네.
예, 또 응답자의 29%는 올해 소득이 늘어날 거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역시 2013년 조사 때의 21%보다 8%나 오른 수치입니다.
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이나 관련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네브라스카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사형제도죠.
네, 오늘은 미국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사형제도가요, 사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형제도가 미국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공식적으로는 17세기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때는 잘 알다시피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전인데요.
네.
스페인을 위해 간첩 혐의를 했다는 혐의로 1608년에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서 조지 켄달 대위가 처형된 사례가 첫 번째 사형 집행으로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1612년에는 버지니아 주지사가 원주민과 거래하거나 포도를 훔치고 또 닭을 죽이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사형제도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영국에서 들어온 거네요. 자,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건국 초기부터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건국 초기부터 있었는데요.
네.
179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가 기독교 분파인 퀘이커와 사형 반대론자들의 압력에 밀려서 사형 적용 범위를 1급 살인에 한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843년에 미시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역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사형을 없앴고요.
네.
이어서 로드아일랜드주와 위스콘신주가 사형을 없앴습니다.
네, 그럼 지금 미국 안에서 사형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네, 주 차원에서는 최근에 사형을 없앤 네브라스카주를 포함해서 19개 주가 있고요. 여기에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사형이 없습니다.
네.
반면에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주 차원에서는 31개 주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연방 정부와 군대에도 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연방법이나 군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죄질에 따라서 최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미국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요. 통계 수치들을 좀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먼저 한 해에 미국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네, 미국 민간 기구인 사형 정보 센터가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1976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안에서 모두 1408명이 처형됐습니다.
네.
최근 통계를 보면 작년에는 3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고요. 올해는 5월 13일까지 총 14명이 처형됐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미국 안에서 사형 집행 건수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지난 1999년에 98명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행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역별 통계도 궁금한데요. 미국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지역이 어딘가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텍사스주입니다. 네. 텍사스주는 1976년 이래 모두 525명을 처형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이미 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가 112명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반대로 사형 집행 건수가 가장 적은 주로는 코네티컷주를 비롯해서 와이오밍, 뉴멕시코, 콜로라도주입니다.
네.
이들 4개 주는 지난 1976년 이래 단 한 명만 처형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남부에 있는 주들에서 사형 집행 건수가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요 유타주가 사형 집행 방식으로 이 총살형을 다시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형 집행 방식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두 현재 5가지 방식인데요. 약물주사, 전기의자, 가스실, 교수형 그리고 총살형입니다. 이 가운데서 역시 약물주사 방식이 가장 흔하죠.
네.
그런데 주에 따라서 약물주사 방식을 집행할 수가 없을 때는 이 전기의자 같은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다고 규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사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요즘 이 세계적으로 사형을 없애는 추세라서 그런지요. 이 미국 안에서 사형 제도 철폐를 둘러서 논쟁이 참 격렬한데요. 자, 이런 논쟁 가운데 요즘 미국 안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논란거리로 뭘 들 수 있을까요?
대략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약물 주사 사형 방식과 관련된 논란이 있고요. 또 무죄로 풀려나는 사형수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네, 특히 이 약물 주사 방식 자주 구설에 오르죠?
네, 원래 이 방식이 고통을 주지 않고 사형수의 목숨을 끊을 수 있다고 해서 이른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리면서 그동안 많은 주정부가 도입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연구 결과나 실제 사례를 근거로 사형수가 약물로 처형될 때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 주사 방식도 절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구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이 사형 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약물을 만드는 회사들이 눈치를 보고요.
네.
그래서 물건을 아예 만들지 않거나 만들어도 사형을 집행하는 관련 당국에 물건을 안 판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약물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정부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약물 주사 말고 다른 논란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풀려나는 사람들을 둘러싼 문제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옛날에 사형수였다가 무죄를 선고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지난 197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52명이 사형수였다가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선고를 받고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형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 가지고 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방 대법원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나요?
네, 이 사형 제도와 관련한 판결이 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네.
먼저 1972년에 이 연방 대법원이 사형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형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이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었는데요.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미국 안에서 몇 년 동안 실제로 사형 집행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요, 1976년에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또 연방대법원이 살인죄에 선고되는 사형은 어떤 경우라도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헌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미국 안에서는 다시 사형 집행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 여론,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도 중요한데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직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조사한 걸 보면요. 미국인 가운데 56%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향을 감안하면은 사형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이다호 주 다녀왔었죠?
네, 아이다호 주는 미국 대륙 북서쪽에 위치한 주인데요. 미국에서 소비되는 감자의 3분의 1을 생산해내서 이 아이다호 하면 감자가 떠오를 만큼 감자로 유명한 주입니다.
네. 이 아이다호 감자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한몫 톡톡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을 때 이 아이다호 감자 두 알을 선물해서 딱딱했던 회담장 분위기가 덕분에 부드러워졌다는 일화가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아이다호 하면은 요즘 시골스럽고 낙후된 곳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아이다호는 이 로키 산자락에 주의 대부분이 걸쳐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주 면적에 비해서는 넓진 않은데요.
네.
예, 하지만 이 작고 세련된 도시들이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들어선 모습이 한 폭의 풍경처럼 정말 아름다운 주입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미국의 50번째 주입니다. 하와이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미국 전체 지도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늘 따로 그려져 있는 주가 둘 있다. 하나는 알래스카 주고 또 하나는 하와이 주다. 알래스카 주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처럼 미국 대륙 북쪽에 있는데 본토와는 좀 떨어져 있어 지도상으로 보면 캐나다나 러시아와 오히려 가깝게 보이는 주다. 하와이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주다. 그래서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주를 꼭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하와이를 꼽곤 한다. 하와이는 100여 개가 넘는 섬들과 암초가 2,500km에 이르는 길이로 줄지어 떠 있는 주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와이 군도 또는 하와이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크고 작은 많은 섬들 가운데 8개 섬이 전체 육지 면적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8개 섬에서 살아간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섬이 하와이 섬이다. 주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종종 빅 아일랜드라고 불린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오아후 섬이다. 주도인 호놀룰루도 오아후 섬에 있다. 조앤한 여행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호놀룰루 공항 그 섬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아후 섬인데 이제 하와이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비치 워터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식당이나 뭐 쇼핑이나 그런 것들 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하와이 최고 해변인 와이키키 해변도 이 오아후 섬에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와이키키 해변이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
우리가 하와이 섬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전경들 야자수나무, 샌드비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워터스포츠 하는 그냥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그림 같은 그런 풍경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비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비치나 그런 자체는 어제 마우이 섬 그런데도 아주 아름다워요. 진짜 더 예쁘죠. 조용하고.
하와이 섬들은 화산섬이다. 그 가운데서도 빅 아일랜드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유명한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섬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다시 용암이 분출하고 있다고 한다.
Comes to us from the Big Island of Hawaii, where the residents of a small town are facing an advancing threat from the Kilauea volcano.
펄펄 끓는 용암이 분출하고 있다는데 겁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고 미국의 소리 마이크 오설리반 기자는 말한다.
하와이 섬 자체가 화산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화산 없이 하와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용암으로 굳어진 바위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해변 같은 천혜의 자연도 하와이의 일부죠. 쓰나미의 위협도 있고 허리케인, 지진의 위협도 있지만 이런 자연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흘러내린 뜨거운 용암은 그대로 굳어서 또 다른 풍광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 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곳. 그리고 그 천연 자연을 보러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하와이주다. 여행 전문가 조앤 한 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아일랜드의 특유의 그런 그 정취를 느끼고 싶다, 그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자연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하와이에는 빅 아일랜드, 그 하와이 섬 중에서 제일 큰 섬이죠. 화산섬, 그 유명한 그 화산 국립공원이 있죠. 거기에 뭐 화산 동굴도 있고 용암지대 같은 거 이런 거를 돌아보는 거가 아주 흥미가 있어요.
하와이는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은 주 가운데 하나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1990년대만 해도 아시아계는 60%가 넘었다. 19세기 말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파인애플 농장들이 세워지면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일본, 중국, 한국 같은 아시아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불러들인 게 시작이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계 주민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오아후섬에 있는 그 마켓이 있죠. 거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일본 말로 다 거기 하와이에 사는 원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외부에서 와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다 일본 말을 할 줄을 안다는 거가 우선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일본 식당도 많고 그냥 그 여행하는 사람조차도 일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도 많은데 일본 사람이 더 많아서 그리고 일본 커뮤니티가 아주 거기는 자리를 오랫동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말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일본 그 문화 그런 거가 진짜 이 하와이에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날 하와이 정계와 상권의 상당 부분은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와이의 주산업은 관광이다. 그러다 보니 순박했던 정치는 어느덧 찾기 어렵고 사람들에 치여 정신없는 여느 관광주와 다를 바 없다는 불만 어린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여행 전문가 조앤 한 씨는 하와이에는 아직도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섬들이 제법 있다고 한다.
하와이는 그 아직도 때묻지 않은 오아후 섬은 그래도 많이 지금 이제 도시화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마우이나 카와이나 그런 곳을 가시게 되면은 그냥 그 어떤 아무도 없는 정말 그런 섬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개발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그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이런 곳이 그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1년 내내 좋은 곳이고 그리고 계곡이나 아니면은 비치나 이런 그 바다나 아니면은 여기 뭐 고래 있죠? 뭐 수천 마리의 그냥 그런 고래들을 그냥 보실 수 있고 특별히 뭐 워터 스포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천국이죠. 이런 데가 없죠.
그럴 것이다. 그런 섬 언덕 위에 서서 에메랄드빛 더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보면 저 멀리 원주민들이 연주하는 우쿨렐레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르겠다.
하와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하와이 원주민들이요, 하와이를 주제로 한 영화 한 편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하죠.
네,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알로하가 이번 주말에 개봉할 예정인데요.
네.
예, 개봉도 하기 전에 이 하와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끄럽습니다.
네, 무슨 영화길래 그런가요?
예, 사랑을 주제로 한 로맨스 코미디 영화인데요. 예, 얼핏 가볍게 볼 수도 있는 영화인데, 하지만 하와이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주민들은 이 영화가 하와이의 진면목은 감추고 이 백인들의 세상으로 왜곡시켰다면서 들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요, 이 하와이는 아시아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은 전체 인구의 30% 정도 되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99%가 백인들이라는 겁니다.
네.
예, 또 영화 제목으로 사용된 이 알로하는 하와이 원주민 말로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싸구려 의미로 전락시켰다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니 픽처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소니사는 이런 비판이 계속되자 급기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영화의 일부분만 보고 성급히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알로하는 하와이의 문화와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이 관객의 평가를 기다리겠다는 주장입니다.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화제가 되기도 한 영화, 개봉도 하기 전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과연 일반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네,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는요,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와이 주의 동전은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하와이 주의 25센트 동전에는 한 동상이 있습니다. 이 하와이 주민들에게는 영웅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카메하메하 1세인데요. 여러 섬으로 흩어져 있던 이 하와이 섬들은 18세기 서구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네.
예, 이때 하와이를 하나로 통일한 왕이 바로 이 카메하메하 1세입니다. 현재 하와이에는 모두 4개 카메하메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곳이 이올란이 궁전 맞은편에 있는 이 황금빛 옷을 입은 카메하메하 동상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하와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일리노이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잉글리시 위드유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ng any bells, ring any bells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people say, does this ring a bell? Well,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at means. Ring any bells. But first,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Hey, look what I found. A picture of us at the Lincoln Memorial in Washington, D.C. Take a look.
How can I forget this trip? It was so much fun.
Yes, it was. Also, you know the person in this photo standing all the way in the back? He looks familiar, but I just can't recall his name. Does this person's face ring any bells for you?
Of course. His name is Luke. He is the one who gave us a ride to our hotel because it started raining.
Oh, yeah, that's right.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야, 여기 좀 봐. 예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찍은 사진이야. 라고 말하자 제이슨이 How can I forget this trip? It was so much fun.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마이크가, yes, it was. Also, you know the person in this photo, standing all the way in the back? He looks familiar, but I just can't recall his name.
그런데 여기 뒤에 서 있는 사람 있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Does this person's face ring any bells for you?
넌 누군지 알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Of course, his name is Luke. He was the one who gave us a ride to our hotel because it started raining. 라고 답하고 있네요. 마이크는 Oh yeah, 그래, 맞아 하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표현 Ring any bells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look what I found. A picture of us at the Lincoln Memorial in Washington, D.C. Take a look.
How can I forget this trip? It was so much fun.
Yes, it was. Also, you know the person in this photo standing all the way in the back? He looks familiar, but I just can't recall his name. Does this person's face ring any bells for you?
Of course. His name is Luke. He is the one who gave us a ride to our hotel because it started raining.
Oh, yeah, that's right.
Today's phrase is ring, R-I-N-G. Ring, any, A-N-Y, any, bells, B-E-L-L-S, bells. Ring any bells. This phrase means to recall a memory by causing a person to remember someone or something. Ring any bells는 지난 일을 떠올리다, 사람이나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수업이 시작될 때나 끝날 때 종이 울리죠. 수업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Ring any bells는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look what I found. A picture of us at the Lincoln Memorial in Washington, D.C. Take a look.
How can I forget this trip? It was so much fun.
Yes, it was. Also, you know the person in this photo standing all the way in the back? He looks familiar, but I just can't recall his name. Does this person's face ring any bells for you?
Of course. His name is Luke. He is the one who gave us a ride to our hotel because it started raining.
Oh, yeah, that's right.
So remember the phrase that we learned today. Ring any bells or ring a bell.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Wh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자스민 톰슨의 Let Her Go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Dreams come slow and they go so fast. You see when you close your eyes. Maybe one day you'll understand why everything you touch surely dies. But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Staring at the ceiling in the dark. Same old empty feeling in your heart. 'Cause love comes slow. See you when you fall asleep, but never to touch and never to keep. 'Cause you loved her too much and you dive too deep.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5월 11일은 베트남 인권의 날입니다. 이날은 베트남의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미 의회가 지정한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념행사와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의원들과 국무부 대표, 노동조합 대표, 비정부단체, 전국 베트남 공동체 회원들이 참가해 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이 사안이 베트남과의 양국 관계에서 갖고 있는 역할을 논의합니다. 한편 워싱턴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미 국무부의 토머스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와 그 외 고위급 미국 관리들은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베트남 관리들과 만나 베트남의 새로운 헌법과 인권과 노동법을 개혁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베트남 당국자들에게 모든 양심범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국가 안보와 형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에 따라 체포된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구금 중에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대우와 국민들의 기본권, 그리고 적절한 사법 절차, 그리고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지난 1995년 관계를 정상화한 뒤 양국 관계가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해양 안보 촉진과 공중 보건, 교육 향상, 재난 구조, 통상과 투자 관계 증진 등에서 협력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미국과 베트남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28일 순위파 이슬람 무장반군 ISIL과 싸우고 있는 이라크 군에 대한 훈련과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카터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ISIL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인접한 안바르 주도 라마디를 장악한 것은 유능한 지상협력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이후 이라크의 콩습에 가해왔지만 지상군 파견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카터 장관은 이라크군이 라마디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긴 뒤 현지 정부군의 전투의지에 회의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이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28일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해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 포괄적인 핵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협상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운다면 협상 마감 시한이 따로 없더라도 합의를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27일 이란 정부가 만일 군사기지를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유엔 사찰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를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주 어떤 합의 하에서도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28일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쟁을 겪은 아프간을 돕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탈레반의 공격이 증가하고 아프간 당국이 무장단체와 비밀회담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에 뒤이어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중국의 중재로 아프간 당국과 무장단체 사이의 회담이 중국 북서부 도시 우르무치에서 열렸고 파키스탄의 정보기관이 측면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제프 블라터 회장은 28일 FIFA에 대한 수사가 축구라는 운동에 굴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이날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65회 연례회의에서 이같이 연설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또 앞으로 몇 달간은 FIFA의 쉽지 않은 기간이 될 것이지만 FIFA라는 기관이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축구연맹의 미첼 플라티니 회장은 최근 블라터 회장을 만나 그가 사임할 것을 충고했다며 블라터 회장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축구협회도 블라터 회장에게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가 물러나야 할 때라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29일로 실시되는 FIFA 회장 선거에는 블라터 현 회장과 요르단의 알리 빈 알 후세인 왕자가 후보로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가톨릭 교회는 28일 오는 6월 선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주 동안 계속된 정치적 불안에 따른 것입니다. 부룬디 가톨릭 주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들이 선관위에서 사임하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에르 은쿠른지자 부룬디 대통령이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직에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을 접지 않자 일부 해외 원조국들은 부룬디에 대한 원조를 임시 중단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룬디 정부는 27일 국민들이 오는 대선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모금을 시작하길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코끼리 밀렵이 성행하면서 코끼리 숫자가 5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우간다에서는 강력한 반밀렵 조치들로 인해 코끼리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렵국들은 특히 중국의 상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 수만 마리를 죽였습니다. 세계뉴스 이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